이 시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걸 어떻게 시편을 다 이렇게 봐야 이렇게 맞을까? 또내 것이 될까? 시편이 보면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 자체거든요. 그래, 크게 두 가지로 보십시오. 그럼 이게 딱 열리게 되는데 1편과 2편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1편은 하나님의 말씀. 2편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배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럼 말씀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은 찾아보면 크게 어디면 19편과 시편 119편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시편 100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 속에서 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이 그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5편이단 말이에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의 그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되었을 때에 보면 어때요? 악인과 선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시편이 내 것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는 시편이 또 어떤 방향으로 보게 되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중심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게도 보면 거기에 합당한 것이 있지만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편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비탄하지 않아요. 악인들에 했을 때 비탄하지 않아요. 비탄시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감사시가 있고 찬양시가 있고요. 자, 이러한 중심으로만 딱 봐도 아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시편은 어디에 중심으로 말했어요?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의 행적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는 실제적인 팩트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적인 그 일, 이야기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은 거기에 주석과 같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지력과 그의 감성이 또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안정감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5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는 뭐냐? 그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부르지만은 또한 가지는 뭐예요? 이 예배 드리러 가는 자의 자세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가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을까? 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 평강의 복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의 이 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비유법 속에서는 직유법과 은유법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직유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A는 B와 같다, B는 A와 같다 이런 것을 모르는 비유법 속에 직접 비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다 비유했고 예루살렘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 있음과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시온산을 비유하고 있지요. 직접적으로 직유법으로 뭐뭐과 같다. 그러면은 산을 이야기했을 때는 대개 보면은 그 특징이 뭐예요? 변함이 없죠. 유달산 봐도 변함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리고 견고하지 않아요. 예. 흔들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백성, 이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고 가면서 마음에 어떤 결단을 거리해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과거를 속에서 사람들을 막 이야기하지만은 미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이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불변하게 그리고 뭐예요? 영원히 있는 것과 같이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은 내가 영원히 네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이 되고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다. 이 시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에요. 선택한 곳이에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예를 본다면 창세기 22장의 산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랏 타작 마당을 샀지 않아 거기와 같은 것이에요. 거기가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고 있고 또 그 산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서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미리부터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자 아닙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지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평안히 온 걸 봤습니다. 그래. 내 앞으로의 모든 날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변함이 없이 안정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시온산은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 이 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주춧돌이고 기초돌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 성도들은 돌 하나하나와 같이 세워져 가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책임을 져주신 겁니다. 혹이나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속에 힘든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 목사가 제일 힘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네가 인간의 방법 써가지고 하면 너는 방법 속에서 아무 것이 없다. 그러나 나만 바라봐라. 이게 주님이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2절 보세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라. 원래 이제 이 예루살렘은 아주 요새와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보면 알지만은 가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동쪽에는 예루살렘의 이 동쪽에는 이 감람산이 있어요. 산을 넘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서쪽에는 여호사밧의 그 능선이 쫙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쪽 그리고 북쪽에는 높은 평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느바임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다. 그 말은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딱 둘러싸고 있는데 인간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해준 거예요. 흔들지 않고 영원히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백성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둘러주시고 천국서는 영원히 영원히 둘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누구라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우러온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우러온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겠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왔지 않아요. 지난 과거 속에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고 망하는 그 현장까지 들어간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예. 주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실 때는 죽음의 자리와 같은 곳에서 나를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이 표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러한 괴로움들이 목회에서 견딜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때의 응답받았던 그 내용만, 생각만 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딱 그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루 저녁 내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왜 그래? 누구한테 표현할 수 없이 잘못된 그런 것들이 이제 귀에 들어오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때 여호와는 영이시니 우리는 예배하는 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속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지 않아요. 시편 139편에 내 안고 일어서심을 나하시고 멀리서도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입에 혀에 말을 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듯이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때 마음속에 이런 것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주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해, 나를 흠집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때 마음의 평안이 뭐에 오느냐 하면은, 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지.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쭉 목회해 오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주님이 다 보고 계시겠지.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목회하시는데, 내가 그게 사용되도록만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또 하나는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너희가 먼저 건너가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건너가. 가는데 그들이 이제 가다가 이 돌풍을 만나버리니까 못 나갑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나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걸어오신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내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구나.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구나.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하느냐 하면은 이 표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아주 초급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자리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로서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도록.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분 한 분이 검정 옷을 입고 흥얼흥얼한 거예요. 시편 121편을 노래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때에 대해서, 아, 나의 도움이신 주님이구나.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날 문제를 해결을, 그 어렵고 힘든 문제가 딱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 자는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것 같고 예루살렘을 산들에 딱 둘러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영원까지 두루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보세요. 2절에 보면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의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그러한 사람들만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선한 자들이라 했고, 이 선한 자는 정직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려고 하면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죄를 짓고 살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가 선한 자고 바로 그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선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을 구별시킨 거예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치르게 한 것이 공의단 말이에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을 100% 나타내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100% 나타내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그래요.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정의에 그 공의에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는 그 이유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 악인의 규라면 악인의 통치와 악인의 권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악인들의 권세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죄를 짓는 데서 나타나지.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니까 악인들이 그 악을 발휘하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성경입니다.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우리의 정관이고 내규입니다. 정관과 내규는 노회의 규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노회의 규칙은 총회 헌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바르게 가려고 하게 되면 악한 자들이 악을 부리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만약 경우에 악한 자들 악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이 정의를 내버린 거예요.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이 교회 내규가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목회했다, 권세가 있다고 끝날 때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에서 결정하고 그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내규와 정관에 어긋남이 없이 가게 될 때 함부로 사람들이 대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정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뭐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이 내규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우리가 양심의 특별한 가책이 있고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면은 여러분이 뽑아놓은 당회고 여러분이 뽑아놓은 장로님들이고 대표자로 뽑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교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많이 떠들어댄다면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마음대로 당이 움직여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날마다 새로운 말씀 같고 똑같은 말씀 같은데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교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악한 자들이 큰 소리 못 치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예.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 선대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교회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힘을 발휘하는 일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이러한 기도는 악한 자들의 활동을 막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5절에서 보면은 이 악인들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악인들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보세요. 바른 길이 있어. 곧은 길이 있어. 이 길을 자처놓고 셋 길이 있어. 곧은 길,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요. 곧은 길, 바른 길은 교회의 정관이요. 내규에 정해진 길이요. 바른 길, 고른 길을 권고했냐면은 노회에서도 규칙으로 정해주는 것이요. 성경 안에서. 이것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셋 길이에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왜곡되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바른 것을 바르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해버린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곧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제껴놓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샛길과 같은 길로 빠져나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답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서 시온산과 같이 예루살렘과 같이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고 불변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